여러분, 수백 년 동안 한 국가의 뼈대를 이루던 아주 절대적이고 신성한 법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법에 따라서 먹고, 입고, 또 신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당대의 기득권이나 정통 엘리트가 아니라요.
그렇죠. 유다지파 출신의 변방 목수가 그 수백 년이나 된 레위지파의 신성한 제사장 제도를 완벽히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보통 이런 주장은 이단으로 몰리거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장은 살아남았고 거대한 종교적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7장과 8장 강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한 논리로 당시 사람들을 설득해 냈는지 그 이면을 추적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거나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제공된 고대 텍스트 속에 담긴 아주 치열한 논리적 또 신학적 퍼즐을 객관적으로 해체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다지파 출신의 인물이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에는 성경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스테리한 인물, 멜기세덱이 있더라고요.
네, 이 논쟁이 시작되는 방식이 고대 수사학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흥미롭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기존의 거대한 레위지파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과거를 끌고 옵니다.
크게 14장의 텍스트를 무기로 삼은 거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가진 텍스트적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의의의 왕이고 그가 다스리는 살렘이 평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넘기지 않죠.
잠깐만요. 의와 평화요? 그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사야 9장 등에서 장차 올 메시아를 정의와 평강의 통치자로 묘사했잖아요. 그 예언적 모티브와 멜기세덱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와, 단어의 어원들을 엮어서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적 모형으로 세워둔 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름 뜻보다 더 눈길이 갔던 게그 성경 텍스트의 침묵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족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자격은 철저하게 생물학적 족보에 달려 있었잖아요. 족보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면 가차없이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말이죠.
맞아요. 혈통이 곧 자격증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의 멜기세덱의 아버지, 어머니, 탄생이나 죽음에 대한 족보 기록이 없다는 그 텍스트의 빈 공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역이용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주는 성경 해석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규례,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묶여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유한하고 세속적인 기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창세기가 멜기세덱의 기원과 끝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와, 족보가 없다는 게 당대에는 치명적인 불합격 사유인데 그걸 차원이 다른 자격 요건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비유하자면 의과대학 졸업장이라는 족보가 없는데도 불멸의 치유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대 최고의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격이네요.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징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만으로는 레리지파를 대체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등장하는 게그 아브라함의 십일조 사건이군요. 아브라함이 전쟁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등장하는 고대인들의 논리예요.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낼때 그의 허리, 즉 뱃속에 있던 레위지파 조상들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가 조상을 통해서 세금을 냈다는 건 현대 법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비약 아닙니까? 1세기 청중들이 진짜 이런 논리에 설득됐을까요?
현대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기묘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텍스트를 읽던 고대 지중해 세계와 유대교의 집단적 정체성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그 corporate personality?
네, 맞아요. 그들은 조상과 후손을 개별적으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연속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행위는 민족 전체의 지위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띠는 거죠.
오, 그러니까 조상의 서열이 곧 후손의 서열을 그냥 고정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불문율 중 하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아, 축복을 주는 쪽이 무조건 더 높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수용했다면 훗날 율법에 따라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을 특권을 지닌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결국 멜기세덱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완벽한 수직적 위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논리였겠네요. 그런데 만약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태초부터 우월했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애초에 그 복잡하고 족보에 집착하는 모세의 율법과 레위지파 제사장은 대체 왜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멜기세덱 시스템으로 가면 됐을 텐데 굳이 수백 년 동안 레위지파가 성전을 지배하게 둔 이유가 뭐죠?
자료에서는 레위지파가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데실바 박사의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완전함, 즉 첼라우로 텔레우시스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예배자의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씻어내서 신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참성전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태요?
맞아요. 레위지파의 문제는 그들이 드리는 동물제사가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정결만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야만 유지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서 영구적인 화해를 이끌어내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이 상황을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비유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아요.
오, 좋은 접근이네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레위지파 제사장이 서로 완벽하게 연동돼서 돌아가던 구형 운영체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OS는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동물 제사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돌려야만 겨우 유지가 됐던 거죠.
아,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점을 짚어주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건 단순히 앱 하나를 지우거나 백신 업데이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운영체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데실바 박사 역시 제사상 직분과 모세의 언약, 즉 율법은 뗄 수 없는 서로 단단히 얽혀있는 관계라고 강조하거든요.
율법이 제사장을 규정하고 제사장이 율법을 집행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율법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유다지파라는 새로운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 건 시스템의 전면적인 교체, 즉 율법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기존 시스템의 폐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몽뚱그리지 않더라고요. 구약성경 자체의 타임라인을 파고들어서 증명해내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연대기적 논증의 묘미입니다.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수백 년이 흐른 후 다윗왕 시대에 쓰인 시편 110편에서 신이 맹세를 하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요.
그렇죠. 만약 모세의 율법과 레위지파 제사장이 진정으로 완전했다면 신이 수백 년이나 지난 시점에 굳이 맹세까지 해가며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예고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와, 구형 시스템의 결함을 그 시스템의 핵심 문서 안에서 찾아내다니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한계를 짚어봤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인간 제사장들 본인의 치명적인 결함 말이죠.
맞습니다. 구형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제사장들의 부패 말이에요. 기원전 2세기, 유대가 헬레니즘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가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인간 제사장의 첫 번째 한계가 죽음이었다면 더 끔찍한 건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통치 시절에요. 경건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쫓겨나고 그의 동생 야손이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샀죠.
세상에,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샀다고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아론의 혈통조차 아닌 메넬라우스란 인물이 더 큰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들고 신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였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매번 부패한 정치인이나 탐욕스러운 CEO가 바뀔 때마다 국가나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야손이나 메넬라우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영적 안전망이 붕괴됐다는 절망감에 시달렸겠네요.
맞습니다. 중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건 결국 신과 연결되는 통로가 끊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뼈아픈 트라우마를 겪은 청중들에게 시편 110편의 맹세로 세워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위로였을 겁니다.
단순한 신학적 비유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이었겠어요. 게다가 지상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부터 씻어내는 제사를 매일 반복해야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라는 대제사장의 차별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를 악이나 더러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기 죄를 위해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아, 그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는 완벽한 제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매일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단 한 번 자신을 바치는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지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죄와 분리되어 하늘에 높이 계신 영원한 중재자. 오, 듣기에는 너무 완벽한데요? 아무리 영원한 중재자라 해도 하늘에 그렇게 높이 계신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매일 실패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돕는다는 거죠? 고차원적일수록 대중들과 멀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높아지셨다는 게 결코 우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앞선 2장과 4장에서 예수가 인간과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철저하게 겪었다고 확립해 두었습니다. 즉, 죄는 없지만 뼛속 깊이 동정심과 연대감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아, 고난의 경험을 통해 공감 능력을 갖췄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건 거리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부패한 제사장들은 결코 주지 못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에 대한 완벽하고 방해 같지 않는 접근성을 마침내 확보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밑반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신에게 도달하는 최고 권위의 접근권을 확보했다. 와, 완벽하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모든 정교한 논쟁이 아주 거대한 모순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다고 하잖아요.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의아하실 텐데요. 구약의 율법에서 인간 제물은 가증스러운 짓이라며 절대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물의 피를 바치던 의식에서 인간 순교자의 죽음이 죄를 씻는 신성한 제사로 탈바꿈하게 된 건가요? 이거 유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기는 것 아닌가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체 어떤 논리로 이걸 정당화했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초기 기독교 신학이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유대교 고유의 신학과 역사가 융합된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의 그 끔찍했던 헬레니즘화 위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성전제사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죠.
아,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그 시기군요. 물리적 성전에서 동물을 바칠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네요.
네, 바로 그 영적 공백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놀라운 신학적 도약을 이뤄냅니다. 사실 시편 51편이나 141편을 보면 이미 짐승의 피보다 상한 심령이나 기도 같은 정신적인 제사라 진짜 제사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동물의 피에서 내면의 순종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속에서 고문당해 죽은 의로운 순교자들의 피가 물리적 제사를 대체하는 극강의 순중의 제사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역사적 위기가 신학적 진화를 강제한 셈이네요.
마카비 4서를 보면 늙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고문을 당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피를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에 대한 대속물로 받으소서.
세상에, 그 엘르아살의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이방 민족들이 신을 달래려고 억울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인신공양이 아니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피 자체가 아니라 죽음까지 이른 완벽한 순종에 있습니다. 토라가 금지한 인신공양과 달리 마카비 시대 순교자들과 훗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신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한 순종과 희생의 결정체로서 죽음을 바라본 거군요.
네. 신명기 언약신학에 따르면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대표적인 순종을 저주를 되돌리는 완벽한 제사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풍부한 신학적 배경이 완성된 거죠.
와,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한 이 지적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 맹목적인 믿음만 외친 게 아니었어요. 수백 년 된 레위 지파의 혈통주의를 멜기세덱의 족보 없는 침묵을 무기삼아 완벽히 논파했고요.
게다가 한계에 부딪힌 구역률법과 부패한 인간 제사장들의 문제를 시편의 맹세와 연결해 무너뜨렸죠.
맞아요. 무엇보다 마카비 시대 순교자들의 피에서 발전된 대속 신학을 융합시켜서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하늘 성전으로 향하는 가장 완벽한 통로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맞춰지는 과정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 역사를 다루는 논리적 치열함 그 자체를 보여주네요.
네, 고대인들의 놀라운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 히브리서가 말하는 완전함이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무런 장벽 없이 궁극적인 진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패한 중재자 없이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 여전히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지시하는 자기개발 구로 혹은 우리의 취향을 재단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거대한 사회적 제도 같은 현대판 제사장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진리와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방해받지 않는 직접적인 연결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통찰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